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평안을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엊그제와 어제 양이틀간의 산상기도회로 1박 2일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산상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늦은 저녁까지 참여해 주셨고 또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모든 내용들마다 주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그 수련회를 이번 산상기도회를 기획을 하면서 좀 온 교회가 좀 하나를 이루고 같이 친밀하게 좀 교제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어릴 적에 했던 수련회에 가면 꼭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재미나고 얼마나 행복한지 또 미니 체육대회도 하면서 같이 뛰며 같이 놀며 또 함께 기뻐하면서 웃고 참 재미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식사 전에 성구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성구 암송해야 조별로 식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재미났는지 몰라요. 어른들까지 또 어린 자녀들까지 같이 성구를 암송하고 또 같이 그 일을 위해서 하는 모습들, 또 개중에 짓궂은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도 외우세요. 목사님도 외우셔야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얄미운 분들도 있었어요. 예, 제가 그렇게 그냥 안 외우고 먹는 것이 그렇게 안 좋아 보였나요? 예, 저더러 그렇게 꼭 외우라고 말이죠. 예. 뭐 아직 거 뭐 외우는 거 뭐 예, 제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도 외워봐. 그래서 제가 단번에 외웠더니 놀래는 거예요. 예, 목사가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죠. 예, 근데 그걸 와가지고 굳이 목사님도 외우고 아, 밥 먹으세요. 예,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참 즐거운 시간 행복하게 보내고 왔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목회의 모토는 교인들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역적 지도를 다할 것이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냥해 보셨습니까? 사냥이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냥을 참 재미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많이 했던 것이 그 참새 사냥 많이 했습니다. 참새 잡는 것도 사냥이나 뭐 할 수 있지만 뭐 그렇습니다. 커다란 소쿠리를 준비하고요. 짝대기를 준비하고 또 긴 줄을 준비해서 이 소쿠리에 작대기를 기대어 놓고 그 밑에 밥알들을 이렇게 쫙 뿌려 놓고 또 이 작대기의 줄을 저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 뒤에 숨어 있다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 기다리고 있으면 참새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그거 다 쪼아 먹다가 그 소쿠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때다 싶어서 딱 당기면 그냥 다 잠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참새를 잡아가지고 깃털 다 뽑고 예 그래가지고 구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참 어릴 적에 개구졌어요. 너무너무 개구지게 컸던 것 같아요. 말질도 많이 하고 예 그 집 그 벼 바심하고 나서는 벼짐들을 다 이렇게 싸놓잖아요. 소 염을 주려고 거기서 불장난하다가 그거 다 태워먹고 어릴 적에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참 개구지게 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예. 저는 귀티나게 큰 줄 알죠. 예. 그런데 그렇게 컸어요. 예. 과거의 왕족들도 사냥을 즐겨했다고 하지요. 사냥을 갈 때 참 많은 사냥개들을 데리고 가게 되고 또 사냥터에 도착을 하면 사냥개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큰 소리로 짖으면서 뭔가 모른가를 모르지만 막 찾아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냥개들 가운데 한 둘이 나고 하는 사냥개들이 생기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냥개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끝까지 입에 거품 물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냥개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뭐냐면요, 사냥감을 두 눈으로 목격했느냐 아니냐예요. 사냥감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냥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냥감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개가 달려가니까 얼떨결에 따라가는 사냥개들 있잖아요. 다른 개가 짖으니까 얼떨결에 짖고 따라가는 사냥개. 이런 사냥개들은 도중에 지치고 힘들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낙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주님 만나고 주님 경험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따라가요. 주님 뭐라 하시든 끝까지 순종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분들, 주님 만난 경험이 없고 그저 그냥 어릴 적에 그렇게 그냥 가야 되니까 간 거, 또 아내가 안 가면 구박하니까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으려고 그 눈치 봐가면서 교회 가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언제 구분이 되냐면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두 부류의 종류가 달라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만난 사람은요, 더 신앙이 견고해져요. 주님 체험한 사람은 더 신앙이 견고해져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요. 위하여 기도하게 돼요. 그 어려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오히려 더 그때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죠. 그런데 주님 만난 경험이 없는 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주어지면 슬그머니 세상을 향해서 가게 돼요. 슬그머니 신앙을 너무 가치 없게 집어던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 그 고귀한 신앙을, 정말 그 고귀한 신앙을 너무 가볍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렇게 쉽게 내던져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심지어 이름까지도 바꾸죠.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주님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 멋진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릇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의미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전반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라.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이 뭘까요? 우리의 어려움은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내게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거 선택해라, 저거 선택해라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의 고민도 바로 그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맞지요. 마땅하지요. 만약 주시는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제게 주신 말씀이 없어서 저는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내려가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없이, 제게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주신 말씀이 없이, 그런 성령의 감동이 없이 제가 이 강단에서 다른 이야기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벌을 받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음성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말씀 주지 않았습니다. 이만 저 들어가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됩니까?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고민입니다. 한 주간 내내 기도합니다.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깨달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준비한 말씀은 1%만 사용해 주시고 마지막 나머지 99%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도 제가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 줄을 놓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저만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저만의 문제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체험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없이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을 통하여 승리의 영광 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21장과 22장의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보고 백성과 율법과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박해합니다. 성전에서 끌어내치고 바울을 때리고 박해합니다. 그 소동이 야단 납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죽일 듯 달려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소동이 일어날 때 천부장과 군인들이 급하게 달려와서 이를 멈추게 하고 바울을 감옥으로 끌고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용기를 내서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합니다. 천부장이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어렵사리 얻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천부장이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로하여금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식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정식 재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바울은 공회에 서서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 소설 오발탄의 작가 이범선 씨는 자신이 이 소설 속의 인물 영호를 통해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어 놓습니다. 그가 꺼내온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끝에 가시 같은 것이에요. 조금만 잘못해도 계속 찌르거든요. 그런데 양심의 가시를 빼면 그때부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소설 속의 인물 영호는 양심의 가시를 뺐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권총 강도가 된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양심을 빼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나에는 너희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는 양심 없는 너희들과는 너무도 다르다. 나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으세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세요? 얻어 터져서 온몸이 피멍이 들고 다 망가질 때는 망가진 상태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감옥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움츠려들기에 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양심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겉모습만 화려했지 속은 아니었단 말이죠. 양심을 빼내놓고 살아간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자존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얼마나 거슬렸으면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입을 내려치라. 그의 입을 치라.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 내가 듣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자 3절에서 바울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또 이렇게 말하지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와 대단하지요. 대단하지. 그에게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로는 이런 거지요. 당시에 이 도시에는 굉장히 오래된 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기에도 흉측하고 또 별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상쾌하게 만들지 않는 이 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담들의 그 흉측한 모습들을 가리우기 위해서 회를 지려놨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상 여기서 말하는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덤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명절이 되면 다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명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사정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서 머물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조금 얹어주면 되고 좀 더 얹어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작은 도시에 모이게 되니까 숙소가 모자라게 되는 거죠. 숙소가 모자라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쉽게 그래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은 숙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풍경은 뭐냐면 길거리나 들판이나 또는 산 속에 그냥 잠시 거처할 곳을 마련해놓고 그냥 명절을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는 산 속에는 빈 무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 장소에는 장례의 풍토는 여러분들 이렇게 바람으로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썩도록 내버려두는 우리처럼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예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시간만 되면 여건이 되면 이렇게 굴을 파놨어요. 굴을. 예, 산마다 다 굴을 파놓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거기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굴을 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들마다 빈 무덤들이 많이 있었어요. 빈 무덤들이. 그래서 운이 좋게도 행복하게도 이렇게 빈 무덤을 발견하면 거기에 거처를 마련해놓고 거기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거기에 시체가 있다. 그러면 명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곧 부정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시 당국에서는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행정적 서비스가 뭐냐면 그 안에 시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표시를 뭘로 했냐면 회치를 해놓은 거예요. 밖에 회치를 해놓고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감이요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얘기하는 것은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으면서도 겉은 매끄럽게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겉모습만 화려한 그들을 향해서 단호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권력에 눈치 보지 않았고요. 사람들의 여론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단호했어요. 그런데 이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자 바울은 입장을 바꿔서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꿀까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대단했었던 바울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말대로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행동까지도 결정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잘못된 권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무시하거나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철저히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이 대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권위에 도전하는 대신에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해 보세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종류가 두 종류의 세력들이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이고 둘째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과 천사, 영의 존재를 믿지 않던 현실적인 주의자들, 현실주의자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믿는 종교적인,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아들이다까지 얘기해요. 더구나 지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왜?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한마디 말로 바울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의 주장해오던 논리를 만약에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신들이 주장해오던 논리를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바울을 옹호할 때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바울이 선택한 지혜는 뭐였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드러낼 때 자기들끼리 싸워요. 참으로 흥미롭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고요. 자신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려 하고요. 이런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곧 지혜. 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혜로 행동해야 돼요. 지혜로 선택해야 돼요. 세상과 같이 어떤 권위에 도전하고 가서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대통령 물러나라 이야기하고 지금 대통령 물러나면 무슨 일 벌어지겠습니까? 또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자꾸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일반화시키고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행동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요.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의 본문을 보면 사도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자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여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소동이 일어났던 그날 밤에 주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본문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바울아 담대해라. 그것도 바울 곁에 서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담대해라. 이 11절을 기록하기 위해서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의 전환점이 바로 이 11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 중병에 걸려 병원에 누워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 누군가 옆에서 힘내 내가 너가 힘든 마음 잘 알아 힘내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가 괴롭고 지쳐있을 때 날 이해해주는 그 친구 한 사람이 곁에 와서 걱정하지 마 친구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끝까지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면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지치고 힘들고 눈물이 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또 남편이 여러분에게 와서 힘내, 내가 있잖아,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함께할게, 이렇게 곁에 서서 위로하는 말 한마디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 있는데요, 지금 대전에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형님입니다. 한 4년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을 해서 참 아름답게 성장을 이루고 있는, 참 좋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형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중학교 졸업할 때 쯤에 제가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했지요. 대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뭣도 모르고.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그래서 큰 도시 아닙니까? 시골뜨기가 대전의 큰 도시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하면 너무 어려요. 아이고, 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 그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생각은 고등학교 2학년 뭐 다 컸다 생각했어요. 나 혼자도 뭐든지 다 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대도시에 가서 공부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외롭기도 하고요. 부모님 곁을 떠나서 지낸다는 것이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내려갔어요. 그런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예, 1학년 때는 일주일마다 갔고요. 2학년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갔나요? 한 두 달에 한 번 가다가 3학년 되니까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아예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지냈는데 그 형이 늘 저를 챙겨줬거든요. 늘 함께 해줬고 늘 챙겨줬고, 특히 특별히 집에 뭐 맛있는 반찬을 하면 늘 불렀어요. 왜냐면 그때 자취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불렀어요. 야, 빨리 와라, 맛있는 거 뭐 했다,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래서 가서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 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어머니께 많은 사랑 받았거든요. 참 많이 아들같이 키워주셨어요. 늘 불러 이름 부르면서 아들처럼 그렇게 길러주셨고, 그리고 눈칫밥 안 주셨어요. 늘 사랑으로 따뜻하게 밥 해주시고, 너 어차피 집에 가면 혼잔데 여기 와서 밥 먹고 다 가, 그러고서 늘 그렇게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던 어머니였어요. 근데 갑자기 아프셔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안방에 이렇게 눕혀놓고 병풍 같은 걸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있었잖아요. 밤새도록 계속 제가 옆에서 있었어요. 밤새도록, 학생 때니까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밤새도록 같이 있어줬어요. 나중에 장례가 끝나고 나서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고마웠다고,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밤새도록 같이 있어준 것뿐이었는데 그냥 고마웠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사람들이 와서 힘내라, 어머니 안 계신 자리 뭐 아버지 잘 모시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도 전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가 옆에 곁에 있어준 것만 해도 그렇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서 언제나 항상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 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해도, 지금 비록 감옥에 있다고 해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찌 담대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이 사정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어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곁에 서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보통 상황입니까? 보통 상황 아니지요. 10절에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자칫하면 사지가 찢겨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처한 환경은 지금 담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담대하고 싶어도 담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기죽고 위축되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두렵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말씀하세요? 11절 그날 밤에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절망스러운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세요?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합니다. 바울 곁에 서서 얼마나 친밀하게 다가옵니까? 아마 등이라도 두들겨주며 힘내 하실 수 있는 거리에서, 혹이나 내가 넘어지면 당장이라도 붙들어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거리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곁에 서서 격려한다면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해야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담대해야만 되느냐, 그 이야기를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최종적 목적지는 바로 로마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은 어쩌면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다시 미래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더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아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눈을 열어서 고난받는 현장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저 로마를 보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진짜 힘들 때가 언제예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고난당해야 될 때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맞는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고난받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힘들어요.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를 모르면서 힘든 일을 만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체험 없이, 주님의 말씀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 계시지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매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사명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듣고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을 가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처신, 우리의 증거가 세상의 큰 소동과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반응하여 세상은 더욱더 큰 고통을 줍니다. 그리하여 절망과 무력함이 엄습하는 오두막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에게 주께서 다시금 찾아오시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주시고 소동의 상황에서 건지시며 다시 사명에 붙들리게 하는 함께 하시는 주님께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헛되지 않게 보내게 하시고 주의 일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오늘의 위탁의 말씀은 독일 교회의 축도문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덧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닥치는 위기나 고통이 몰려올 때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주고 인정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곁에 서서 말씀하심으로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